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미한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지칭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굳건한 미한 동맹과 강력한 방위 공약을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 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확장 억제력 제고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 보장을 확고히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미국의 의지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다시 감행한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상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란 지도부는 테러단체의 지원에서부터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르기까지 극심히 불안정한 행동들을 중단하도록 충분한 압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현행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과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더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비참한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해 미국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는 그 영토에 대한 통제권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반환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어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이버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연방보안국과의 사업 교류에 관한 일부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오늘 몰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봄철 추가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터키에서 그리스로 향하는 난민들의 대거 유입을 중단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현재는 지난해 18만 1천 명의 난민이 유입된 이탈리아로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넘어 몰타 인근 해상을 건너는 위험한 여정에서 지난해 4,5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상회의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 약속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추가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이스라엘이 현행 국경을 초월해 유대인 정착촌을 새로 건설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정착촌 건설이 평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워싱턴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령한 7개 이슬람 국적자들에 대한 90일 입국금지 행정명령 예외 명단에 미군을 지원한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7개 규제 대상 국적자라도 미국의 군사작전에 협력해온 사람은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정부가 국익 차원에서 이라크 특별 이민 비자 보유자들의 미국 여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결정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두 나라의 동맹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on our allies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고고도 미사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사드가 배치되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모종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정책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영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낮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오늘, 즉 3일 서울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장관은 확고한 동맹을 재확인했으며 미국은 북한 핵에 대응한 확장 억제력 제공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한 동맹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지칭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한 양측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굳건한 미한 동맹과 강력한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 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확장 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미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력 보장을 확고히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미국의 의지엔 한치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확장 억제력이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걸 의미합니다. 유사시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의 핵심은 미국의 강력한 대한 방위 공약과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발언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on our allies.
매티스 장관도 미국이 미한 동맹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사드 체계는 북한을 겨냥한 방어 차원의 무기라는 걸 주변국에 함께 설명해 나가자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3월 실시되는 연합훈련을 강화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미한 동맹이 변함없이 확고하고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은 100%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윤 장관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과 군사적 억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 장관은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두 장관은 아울러 미한 양국이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그 어떤 전략, 전술적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헌화를 끝으로 1박 2일간의 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일 오후 다음 순방지인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를 연결해서 매티스 장관의 첫 방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13일 만에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는데요.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한이 여러 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세계 그 국방부 장관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취임 14일 만에 아주 일찍이 해외 순방에 나섰다는 점, 그리고 그 첫 번째 순방지로 전 세계의 중요 동맹국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들은 매우 이례적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보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방한 기간 중에 한국 정부의 고위층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떤 뭐 단순하게 그 우리 한국에 대해서만 그 메시지를 그 전달한 것보다는 우선 북한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네.
우선 최근에 북한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취임하면서 그 핵 탄두를 장착 가능한 ICBM 실험 발사를 계속 그 위협적으로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북한의 그 핵 미사일 ICBM 개발을 트럼프 정부는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겠다. 즉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네.
이런 미국 트럼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엄중하게 보고 있고 우선순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들을 중국에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런 그 경고성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이 한미연합 억제력에 대한 그 신뢰성이 좀 떨어진 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좀 제고시키겠다. 그런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입장을 전달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한미 간의 정책 공조를 보다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트럼프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매티스 장관은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은 얼마 전에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메시지에서는 무엇을 강조한 것이었을까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 권한대행이 그 전화통화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100% 함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연합 방위 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북한 핵 문제 공조를 계속 펴대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직접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한국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서 정치 안보적으로 매우 위중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방위 공약이 확고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속 강조함으로써 한국이 빨리 정치적 안보적으로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데 이런 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는 어느 정도나 깊이 있게 다루어졌을까요?
글쎄요. 뭐 많은 그 언론에서는 보다 그 사드 배치를 좀 더 그 배치를 좀 더 빨리 저 시간을 앞당겨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 그런 그 예상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현실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한미 간에 합의된 대로 계획된 대로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추진해 나가자는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뭐 어떤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네.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단순하게 사드 배치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배치하는 문제도 이게 협의가 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미국의 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력에 대한 그 실행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조치들을 앞으로 한미 군사 당국이 계속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이번에 그 협의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우방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티스 장관은 한국 방문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왜 안 했을까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올 그 한미 간의 그 방위비 분담은 5년 단위로 SMA, 즉 Special Measures Agreement라고 특별 협정을 맺어가지고 5년 단위로 이 방위비를 분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계는 아직 그 지금 2018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한미 간에 합의했던 그 SMA에 따라서 방위비 분담이 되고 있고 또 1, 2년 후에는 그 다음 5년 단위로 이제 그 방위비 분담이 협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음 정부하고 해당되는 사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협상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한국 정부에 좀 압박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굳이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꺼낼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매티스 장관의 한국 방문에 맞춰서 미한 연합훈련 중단 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지금 한 앞으로의 북한의 동향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그 트럼프 정부가 이제 출임하면서 북한이 아주 그 강력하게 수사적 위협을 계속 높여왔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실제로 도발적인 행동은 좀 자제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위반도 돼 있지 않고 또 그다음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그 실행에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북한은 이제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3월 달부터 KRFE 한미연합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실제로 어떤 그 도발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 수사적 위협 차원에서만 그 위기를 높이다가 좀 더 다음 수순을 볼 것인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함부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첫 한국 방문에 대해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는 원래부터 변함이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 추진이 중국의 국가 전략 안전과 이익을 파괴하며 지역 전략 균형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루캉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도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러시아는 안보를 위해 일정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부분이라며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다른 대북정책 방안 여부를 검토 중이란 분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대북정책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백악관이 정책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한 소식통은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7일 대북정책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북한과 관련해 여러 구체적인 정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메리슨 미 국방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도 이런 대북정책 재검토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일 한국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자주 도발적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 수뇌부가 무슨 일을 할지 예상하기 힘들다며 그게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북서태평양에 있는 두 강력한 한일 동맹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매티스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주요 이유는 북한에 관한 논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즉각적인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북한의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역량을 보유하는 쪽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해 빠른 대응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자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출범 넉 달여 만에 대북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포 통치에 앞장서온 김원홍 국가보위부상이 전격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정보기관 수장인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전격 해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월 중순경에 북한 국가보위상 김원홍이 당 조직 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이후에 해임되었습니다.
정 대변인은 당 조직 지도부가 김원웅과 국가보위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 수위와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조직 지도부의 조사 과정에서 보위성 부상급 등 다수의 간부가 처형됐다며 김원웅의 처벌 수위에 대해선 조사를 해보고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김원웅이 해임된 표면적 이유는 국가보위성이 조사 과정에서 자행한 고문 등 인권 유린과 함께 월권과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가보위성의 감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사망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언에 의하면 국가보위성이 당과 행정기관들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노동당 중앙당의 과장급 인사를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를 했고요. 이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앙당의 과장급 인사는 김정은이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핵심 측근인 김원홍을 해임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지자 그 책임을 김원홍과 보위성에 떠넘겨 주민들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원홍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인 2012년 4월 국가보위상에 오르며 북한의 권력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이듬해 12월엔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을 조직지도부와 함께 주도하는 등 고위 간부의 숙청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핵심 측근이자 공포정치를 뒷받침해왔던 김원홍을 해임함으로써 간부층의 동요가 심화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는 등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원웅의 해임이 숙청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해임 사유가 김원웅 본인의 직접적인 과오가 아니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단계적으로 복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비록 새 계급이나 강등됐지만 소장 계급을 유지한 점 또한 복권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원홍의 전격 해임이 북한 지도층 내 권력 암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국가보위성 국가안전보위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김정은의 공안 통치에서 두각을 나타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안 기구 내에서도 상당히 권력이 커졌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조직기도 힘빼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김원웅 해임이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숙청 바람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정준희 대변인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번 해임이 김원웅으로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데 대한 김 위원장의 견제 심리에서 비롯된 징계라면 대대적 숙청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수장으로 정권 실세로 행세하던 김원홍의 해임과 강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포통치 역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5년 동안 이른바 공포통치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6년 차를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정군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른바 공포통치에 김원홍 국가보위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원홍은 지난 2013년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을 주도하는 등 김정은 체제 다지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결국 거기까지였고 토사구팽, 토끼를 다 잡은 뒤 사냥개 신세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공포통치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영중 박사는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권력관리 방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원웅을 앞장세워가지고 국가보위성의 역할이나 위상이 커지게 만든 다음에 다른 기관을 시켜가지고 이 기관을 국가보위성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김정은의 권력 장악이 약화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통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독재 정권에 고유하게 내장돼 있는 권력 일종의 권력 관리 방식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포 통치는 집권 초기부터 조짐을 보였습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군부 1인자로 떠올랐던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은 지난 2012년 7월 김 위원장의 권력기반 구축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전격 해임됐습니다. 리 참모총장과 함께 김정일 장례식 때 영구차를 호위했던 김정각, 김영춘, 우동측 등 군부 4인방은 김정은 집권 이후 모두 숙청되거나 일선에서 물러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2013년 2월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전격 처형하면서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유일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공포 통치에는 다양한 이유가 뒤따랐습니다. 2015년 초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과 조영남 국가계획위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이견을 내놓았다가 숙청됐습니다. 같은 해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회의 중 졸았던 게 빌미가 돼 재판도 없이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뒤이어 최영건 내각 부총리는 김 위원장이 추진한 산림 녹화 정책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가 처형됐고 김용진 내각 부총리는 회의 중 자세가 불량했다는 이유로 역시 공개 처형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남한 연속극을 시청하다 발각된 아들과 함께 함경도에 있는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았고 김 위원장의 건축사업 일꾼인 마원춘 전 국방위원회 설계국장도 좌천됐다가 복권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펴낸 김정은 집권의 실정백서에서 김 위원장의 3대 세습 권력을 다지기 위한 공포통치에 희생된 사람이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을 포함해 모두 34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비오에이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북한 내부 소식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북한의 핵심 실세 조영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보내드립니다. 조영원 부부장이 누구이며 급부상하는 배경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인사들이 핵심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말했습니다. 태용호 전 공사는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실제로 조종하는 실세가 따로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선 실세 라인과 실제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태정 공사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조영원 부부장 등을 핵심 실세로 지목했습니다.
조직부에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제한된 조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원준 이런 일부 사람들만 공개되고
그러면서 조직 지도부 인사들의 위세가 내각의 장관급 인사보다 더 막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최룡해나 한병서 그다음에 박봉주가 나와서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기울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시간이 이 사람 지도를 못했다면 내 목이 왔다 갔다 해요.
조영원 부부장이 권력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행 빈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조영원 부부장은 지난해 47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제치고 수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머리가 살짝 벗겨지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조영원 부부장이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해 5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였습니다. 당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이틀째 행사를 하던 도중 김정은 위원장이 손짓을 하자 주석단에 있던 조용원 부부장이 김 위원장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보고하는 장면이 조선중앙TV에 방영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용원 부부장을 발탁한 배경에는 나이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제거에 앞장서면서 권력의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지도부를 이끄는 조현준 제1부부장은 올해 80살이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68살입니다. 따라서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조용원 부부장을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는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에서는 조직과 선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제1부장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선지지도에 자주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금 최고 지도자가 젊기 때문에 40대, 50대 부부장들을 좀 더 자주 현지 지도에 동행해서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조용원은 조직 지도부에서 지도원으로 시작해 2014년께 부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것 외에 자세한 신상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 정창현 교수입니다.
조직 지도부 내에서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나이는 지금 아마 60세 전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원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수행했다고 해서 이를 외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북한의 2인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기관에 근무하다 2015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김영철 씨입니다.
핵심 실세라는 건 뭔가요? 김정은이가 없을 때 제2대리인으로서 행정 혹은 당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않겠습니까? 조용원은 그렇게 못하죠. 따라다니는 거일 뿐이지.
미국 정부도 조용원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의 조직 지도부 인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개인 7명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조직 지도부 조용원과 민병철 부부장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유엔이 유엔 개발계획 UNDP의 대북사업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6월 열리는 정기집행이사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개발계획, 유엔 인구기금 그리고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 집행이사회가 지난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기집행이사회에서 유엔 개발계획의 대북사업 연장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To complete the consultations on the country program document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P is deferring the consideration of document DP/2017.
집행이사회의 조디 로파트 담당관은 2일 VOA에 북한 국가 사업에 관련된 논의를 완료하기 위해 연장 여부는 오는 6월 열리는 정기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개발 계획은 지난해 말 종료된 2011에서 2015 북한 국가 사업의 1년 추가 연장을 위해 UNDP, 유엔 인구 기금 그리고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 집행 이사회에 공식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주기가 아닌 기존 2011에서 2015년 북한 국가 사업의 추가 1년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진행된 2011에서 2015 북한 국가 사업도 앞서 지난 2015년 6월 한 차례 연장해 운영했던 것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신청서에서 국제 은행 거래와 물품 획득, 조달과 관계된 2016년 사업 운영 환경 변화를 이유로 들며 현 북한 국가 프로그램 사업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1년 연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올해 1월부터 문제없이 대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기 프로그램이나 두 번째 1년 연장 신청을 늦어도 지난해 9월 열린 유엔 개발계획, 유엔 인구기금 그리고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 집행이사회에 2016년 후반기 정기집행이사회에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대북사업 중단 여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개발계획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2017년과 그 이후 대북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예정된 유엔 집행이사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최종 계획서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이 종전과 비교해 별로 특이한 것이 아니며 대북사업 운영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집행이사회의 이번 결정이 향후 유엔 개발계획에 대북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앞으로의 대북사업에 대해 묻는 VOA 질문에 응답하진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의 이북오도위원회에서는 실향민을 대상으로 한문교실이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한문을 배우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입니다.
닭은 큰 새라고 해서 이 대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여기 해자인데요. 여기 이제 새조자를 이렇게 붙이면 이제 여기 닭 개가 됩니다.
머리가 하얗게 오케이. 센 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지독이다. 한문 공부를 하고 지독이다. 있습니다.
목계의 그 덕이다. 옛날에
한획 한획 아주 정성스럽게 한자를 쓰며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북 오도위원회 5층 소강장에선 일주일에 한 번씩 웃으면서 배우는 한문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이북도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평안남도 지사이자 공인 한자 1급 자격증과 훈장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김중양 지사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평남지사로 작년 9월에 왔는데요. 이북 어도민이면 누구나 다 와서 듣는 것이니까 그럼 한자를 알면 한문 해석이 용이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수업은 2017년 올 한 해 동안 분기별로 석 달씩 진행되는데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수업이 어느새 두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이북도민을 대상으로 한문교실을 진행하게 된 건 한문을 통해서 지혜와 경험을 배우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말의 한 70% 정도가 한자어에서 유래됐고 그래서 평안남도 사람이라든지 이북도민들이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다 옛날 자료로 한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한문 해석을 일단 시켜야 향토 문화를 발전시키겠다 해서 한문 교실을 금년부터 열었습니다.
마지막 어느 순간에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낼 적에는 경천동지한다 이렇게.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한문 교실 수업을 듣는 분들 가운데 젊은 분이 실향민 2세대로 50대고 대부분 70대 이상 나이가 많이 든 분들입니다. 하지만 수업에 대한 열의는 젊은 학생들 못지 않습니다. 왕복 두세 시간 거리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한문 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이북오도 실향민 방중면 김세갑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문 실력은 별로 없거든요.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또 이렇게 한문이 이렇게 쉽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예, 전 너무 재밌어요. 또 선생님도 같은 그 평안남도 동양이고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고 분위기도 좋고요.
우리가 한문 한자 한자나 뜻을 알았지 이렇게 영어처럼 이게 해석하는 거는 힘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훈장님이 가르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어요.
땅이 움직이는 말이죠.
이 교실에선 50, 60대 실향민 2세대는 아주 젊은 학생에 속합니다. 실향민 2세대로 평안남도 도민회장을 맡고 있는 장운호 씨도 이 한문교실에서 아버님, 어머님 세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민회장으로서 도민들이 이렇게 함께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선조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지혜를 한문을 통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한문을 이렇게 파자시켜가지고 그 어원을 얘기해주면서 하실 때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죠. 1강을 마쳤을 때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그 궁금함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도민이 같이 참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문 수업은 진지하면서도 아주 쉽고 재밌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몰랐던 뜻이 숨겨져 있는 한문도 있습니다.
우리말에 유래된 뭐 벽창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을 벽창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평안북도에서 그 벽창우라는 그 소가 있었거든요. 힘이 세고 고집이 셉니다. 그 소를 가지고 벽창우라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만 이제 쓰다 보니까 벽창호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니까 재밌죠. 그리고 그 한자를 알게 되죠.
이렇게 몰랐던 한자를 알고 한문의 문장을 이해하면서 뒤늦게 학구열을 불태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시간이라 이 한문 교실이 더 소중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항상 우리가 꿈에 그리는 게 통일이 되는 게 저건데요. 같이 공부하면서 또 여기 이제 한문에 나올 때 그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도 나오고 그러면은 아주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통일이 빨리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들죠.
나 이북서 내려오신 고향 사람들이고요. 저는 피난 중에 내려와 가지고서 이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많이 안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맡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뭐 통일 우리는 통일밖에 없어요. 다 아버지 고향 덕이고 거기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린 다.
금년이 정유년 그 다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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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한 달이 돼도 안 돼가지고
웃으면서 배우는 한문 교실을 통해서 분단으로 반세기 넘게 가보지 못했던 고향 마을에 대한 향수도 달래고 또 학구열도 불태우고 있는 이북 오도민들. 나이가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청와대 측과의 5시간 정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정점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다음 주로 예상하고 있는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에 앞서 2명의 특검보, 20명의 수사관을 파견했었습니다. 법원은 어제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요. 오늘 청와대가 확인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의 현직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게 되고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것, 외국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청와대 무단 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퇴출 외압 등의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이 청와대에 있는 시설들이 모두 관련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호동과 의무동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서관도 구속됐고 전현직 장관과 대학 교수들도 구속을 시켰는데요. 청와대 문턱은 넘기가 참 만만치 않네요.
그렇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 석 달 전입니다. 또 국회 국정조사위원들이 현장 청문회를 시도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특검에서는 군사보안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보안과는 상관이 없는 특정 구역에 대해서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법리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와대 전체가 군사보호시설인 만큼 해당 기관장의 협조 없이는 사실 압수수색도 강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다시 밝히는데요. 앞서 법원은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보통상 7일 정도 기간으로 나옵니다.
특검의 초강력 영장에 청와대의 초강력 거부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헌법상으로 소추가 금지되어 있는 불소추 특권의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했다는 것인데요. 집행을 시도했다는 것인데요. 아직 탄핵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거부 의사를 밝힌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상급기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판단하고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공문도 받기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많습니다. 특검에서는 정례 브리핑 통해서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대면 조사 일정은 그대로 추진된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아직 언제 어디서 진행될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과는 별도로 또 대통령 뇌물 혐의 증거 수집을 위해서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청와대 인근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또 특검 해체를 요구하는 이 찬반 단체들의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주말마다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촛불과 태극기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요.
네네. 그 지난주에 설 연휴 때문에 휴식을 가졌던 대규모 토요 집회가 내일 다시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처벌 등을 주장하고 있는 촛불 시민들과 탄핵을 반대하고 또 촛불 집회에 종북 세력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태극기 인파가 서울 강남과 광화문, 덕수궁, 종로 일대로의 집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양쪽 집회자들의 충돌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평화적 집회로 이끌어달라며 과격한 행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조류 독감이 확인됐다는 소식 끝으로 알아보죠.
네,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 경상, 제주도까지 훑으면서 대규모 살처분과 계란 품귀 현상을 만들어낸 조류 독감이 서울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조류 독감이 확인돼서 긴장케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서울 도심에서 나온 겁니다. 서울을 남북으로 가르는 한강 북동쪽 그 성동지대 인근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서울이 뚫렸다,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온 겁니다.
네.
H5N6 바이러스입니다. 야생조류인 뿔론 병아리 폐사체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H5N6 바이러스 한국 전역을 휩쓸었던 고병원성 바이러스인데 지금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아침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의 방역조치가 서울에서도 내려지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서울에는 그 다른 지역과 달리 이렇게 농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네네.
대규모 살처분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인근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이 있을 거고, 반경 10km 지역 안에 닭과 오리는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집중 관리 대상이 됩니다. 뭐 이 지역 안에 870여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이 돼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순에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 독감으로 330여 개 가금류 농장이 피해를 입었고요. 3,281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살처분돼 지금은 확산세가 꺾인 상황인데, 날이 따뜻해져 오면은 매몰지의 지하수 수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달걀 대란이 일어났고요. 미국산 계란이 비행기로 공수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입된 계란은 538톤입니다. 계란 가공품은 507톤입니다. 미국산 하얀 계란에 이어서 호주산 갈색 계란도 비행기로 공수가 됐고요. 어제는 미국 시애틀에서 보낸 19톤 31만 7,500여 개 계란이 열흘 만에 태평양을 건너서 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30개들이 한 판에 12달러까지 치솟았던 계란값은 지금 7.5달러 정도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조리독감 이전 상황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네, 조리독감으로 인한 계란 수입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멕시코 시티 정책을 부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세금이 낙태를 지지하는 국제단체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멕시코 시티 정책은 1984년 당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유엔 인구회의가 열리던 멕시코 시티에서 처음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해외의 비정부기구들이 미국의 가족계획 관련 지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계획의 방법으로 낙태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조해 미국 정부와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건강 관련 지원 사업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 정책의 규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예산이 낙태나 피임 관련 사업 등에 지원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멕시코 시티 정책은 32년 전 도입된 이후 정권이 바뀜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이 1973년 낙태 권리를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 22주년이 되는 바로 다음 날 멕시코 시티 정책을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이 발표되기 며칠 전 워싱턴에는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집회, 여성들의 행진에 수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며칠 뒤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에 역시 수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쇼운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의 생명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멕시코 시티 정책의 부활은 그 가치를 상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세금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미국인의 세금을 낙태를 옹호하는 해외 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